입장이 분량이 조금 많을 듯 싶어서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1절부터 보십시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서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 가이사랴가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있었어요?
규모에 따라서 그 직급이
그냥 어떤 봐서는 조금 어려울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랴다 떼어버리면요? 가이사가 되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에서 이름이 가이사랴입니다. 어설픈 도시 만들어놔 놓고 황제 이름 갖다 붙이면요? 만약에 황제가 알면 요즘 말로 하면 파면죄에 해당됩니다. 이게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황제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황제 이름은 뭔데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갈릴리 가까이에 세워집니다. 황제 이름을 딴 도시는 어설프게 지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도시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평소에는 이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었다는 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대라고 되어 있죠. 이탈리아 그러면 이게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군대가 이 가이사랴에는요, 그 이탈리아 대라는 대자 5대, 요즘 말로 하면 5개의 연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5개의 연대 중에서 하나가 이탈리아 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 대라는 것은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 나머지 4개 부대는요, 그 현지인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식민지 관할하에 있는 백성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5개 있었다 해도 그 중에 가장 핵심 부대는 그 이탈리아 대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와 있고 그 총독 직할에 있는 본국 백성들로 구성된 부대가 여기에 있었다는 자체는요, 적어도 로마에서 볼 때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였다라는 의미가 되죠. 바로 그 부대에 로마인 백부장, 이름이 우리는 고넬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로마식으로 읽으면요,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고넬료를 로마 이탈리아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식 하면 코르넬리우스가 되는데 이걸 우리 말로 음역하면서 고넬료라고 한 겁니다. 이방인이란 얘기고 로마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인데요.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군부대의 아마 중대장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중대장이 보통 3개 소대나 4개 소대를 거느리면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군대 중대장 그럼 될 거 아니죠?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게 좀 이야기가 좀 그렇긴 그렇네요. 여러분, 지금 군대의 중대장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있는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를 통치하는 부대의 중대장이면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 우리나라 군대 중대장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 일본 순사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순사요, 이 중대장한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령 굳이 비유컨대 전쟁 중에나 혹은 계엄하에서 중대장 정도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 중에 중대장은요? 그럼 계엄하에서 만약에 중대장 정도면요, 보통 시장이나 군수 정도 직책은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딱 붙들고 서버리면요, 포항시 하나 정도는요, 자기 권한하에 불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상당한, 지금식으로 말하면 상당한 권력자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유대인들을 섬겼더라는 얘기가 1절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그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고, 이 고넬료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만한 얘기를 2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경건하여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온 집으로 더불어에 또 주목하셔야 합니다. 혼자 잘 믿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형제들 여럿 있는데, 혹은 식구들 많은데, 내 혼자 잘 믿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만 아니라 온 식구가 함께 잘 믿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을 텐데요.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죠. 이 백성들은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식민지 백성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적어도 저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다스리는 그 군인이 그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일본 시대 때 일제 순사가 마을에 있는 한국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고 도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런 순사 한 사람도 있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고넬료서는 아주 귀한 일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죠.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잖아요. 어쩌면 이분이 예루살렘의 그저 중대장이 돼가지고 올 때는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뭐 알았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 친구 한 분이 포르투갈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전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황인종이 백인종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포르투갈에도 흑인이 많습니다. 흑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래도 좀 말이 먹혀드는데, 백인들은 들으려고 안 해요. 왜요?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 내가 여기 내려와가 뭐 좀 하자 그러면 말빨이 서는데요, 이 포항 사람이 서울 가가 뭐라 그러면 당장 들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 촌놈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랬던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고넬료가 식민지 백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도 귀한 일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고넬료가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한마디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넘어가야 하는데 옆으로 잠깐 세워봅시다. 이 고넬료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게 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그 임무를 마치고 언젠가는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매국노가요?
예? 매국노가 돼버려요?
그 정도 되나? 그쪽에서는?
그 다음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로마에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베드로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로마서 쓴 이유가 뭡니까? 보지 못한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섰고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내가 그리 가고 싶고 내가 그리 가거든 당신들이 나를 다시 후원해서 나를 아스바나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얘기하느라고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훨씬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가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움직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누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요.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 지금도 베드로의 무덤은 그 로마 교회 그 성당 어딘가 있다고 그러나요? 뭐 그럽니다. 성 베드로 성당 한데 이 로마에 이제 로마 교회는 저번 베드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로마 교회가 누가 세웠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추측한데 이겁니다. 로마 교회는 군인이 세웠다는 거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전도하러 간 사람이 없는데 세워졌다는 거 보면 틀림없이 군인이 세웠을 가능성이 많고 군대 조직처럼 움직여갔다는 거죠. 그럴 때에 누가 그랬을까 보면 아 고넬료일 가능성이 많겠다. 또 어디 가가지고 제가 추측이라고 가는데도 그랬다 이러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단독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이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교회를 주동적인 역할을 해갔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로마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는가 하니까 이 고넬료가 복음을 직접 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베드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잘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좀 넉넉해야 이제 이리저리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가 그렇게 명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조금씩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2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왔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22절 그 천사의 말에 그런 얘기 나오죠. 뒤편에요.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러죠.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요? 말을 들음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 해도 좋고 복음이라 해도 좋겠고 그런 거죠? 무슨 말을 전할지 고넬료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는 말은 그를 통해서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33절도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러고 베드로를 맞이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고넬료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말씀도 꼭 기억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그래서 만나기를 사모하고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그런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영국 천국은 어떤 분 어떤 사람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요? 어린아이? 아, 그 다 맞는 말씀인데 이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 거다 이 말이죠. 천국이 뭐 그래 허약해요? 공격만 하면 다 짓거다 이 말 아니에요? 천국이 왜 그렇게 허약하죠? 천국이 허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침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다는 뜻입니다. 차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스스로 문을 열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 기억하셔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어떤 이런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이런 길을 열어주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뭡니까? 베드로가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의 내용이 몇 절부터인지 한번 보셔요. 9절, 10절, 11절, 그 어느 어간일 텐데요. 11절부터요. 10절은 아니고요. 11절부터 맞습니다. 그러면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의 형태는요,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아, 환상도 배가 고플 때 보는 환상은 이 먹는 환상이 보이고 그런 건가요? 혹시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요? 그건 뭐 헛소리고요. 환상이 11절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세요. 성경 보지 말고요. OX 퀴즈 하나 합시다. 베드로가 본 것은 그릇이다. 맞아요? 틀려요? 베드로가 본 것은 그릇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베드로가 본 것은 보장이다. 뭐 자꾸 시험 치면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맞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본 건 그릇입니다. 보통은 보자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죠? 생긴 게 보자기 같다고요? 언제 또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자기 같은 그릇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그릇으로 안 나오고 보자기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또 왜 그런지 이상해 보자기로 기억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본문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었다고 말하는데, 제가 성경 읽을 때 조금 자세히 보시란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니까, 12절.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부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12절에 나온 이것들이 부정한 거예요? 이 자체로는 부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짐승들이 수복이 담겼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서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하고 정한 짐승하고 섞여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온 이 짐승들은 실제 짐승을 의미하기보다는요, 나중에 뒤에 가보니까 하나의 비유로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전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요, 이 땅에는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구별이 없다는 거,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람은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고 그거 없다라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뭐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살 때 보면 사람이 좀 이래 등급은 있죠. 교과서에서는 사람은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 차별이 없어요? 기준에 따라서요? 뭘로 좀 차별을 하나요? 아니면 사람을 뭘로 구별을 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는 게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 학벌로도 구분하지 말고요. 재물로도 구분하지 말고요. 이건 우리가 그런 구별이 생기는 걸 깨기 위해서 참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참 많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야 돈 없는 사람 그것도 밥 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될 수도 있고 기죽이는 수도 있고 그걸로 구별의 선을 나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해도 그게 구별 짓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 그럼 뭐 좀 쓰고는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쓰고 남이 쓰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 밥 한번 사고 싶죠? 아, 뭐 어느 집사가 이번에 밥 샀다 이런 말 안 나게 타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헌금.
좋은 방법이요? 헌금하면 돼요. 이름 쓰지 말고요. 저는 저 성가대 회식비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해보면 되잖아요. 이름 안 내면. 있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이름 부지런히 쓰세요. 내가 돈 없지만 이렇게 한번 냅니다. 해도 돼요, 그거.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길을 가다 보면 저 걸음 잘 못 걷는 분 가고 있는데 그죠? 그 옆에 쌩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걷다가도 그런 걸 딱 만나면 잠시 좀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잠시 보조를 맞춰가 조금 벗어나거든. 그 다음부터 다시 쌩 가든지요. 이게 어쨌든 구별 저 모든 사람이 이런 걸로 구별되어질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하고 부정한 게 없다. 그 얘기인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저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라 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갑니다. 근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명하는 것과 또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주는 그 전체 목적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뭐하러 천사가 고넬료에게 갔다가 베드로에게 갔다가 이런 일을 하는 큰 목적은 뭡니까?
만나게.
예? 아, 두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요? 그거는 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큰 목적은. 아, 이건 사도행전의 목적과도 통하는 겁니다.
성령.
아주 큰 일이 있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이 사건이 없으면 그 뒤에 바울이 등장을 못 합니다. 바울이 마음 놓고 그렇게 복음 전하러 못 다녀요. 제약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루고 난 후에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이 일이 있었는데도 그랬는데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요? 바울이 등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큰 틀로 보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게 천사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좀 좁혀서 보면 베드로에게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조금 답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거듭 하신 말씀이 뭡니까? 15절에 있고 28절에도 나온 28절도 좀 관련이 있네요. 그죠? 일단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베드로가 뭐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건 접어놓고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주는 말씀은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중에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이겠구나 하는 걸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 알긴 해요.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천사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거기에 일단은 초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역시 좀 더 뒤로 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지상 대명 하는 말 잘 아시죠? 지상 대명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전하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때까지 아니면 그 후에도요 다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사고뭉치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그 말씀으로 부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교육입니다. 한번 교육시켜놨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 교육은 강의로 한 겁니다. 말로 다 했어요. 재교육은 좀 더 효과 나은 시청각 시각적 교육해도 좋은데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세 번이나. 그쯤 되면 얼른 알아들어야 될 건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머리는 여전히 잘 안 돌아가네요.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갔어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사가 이 환상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쉽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획기적인 전함이었느냐는 것을 일단은 자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뭐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환상 하나쯤 안 보여주시나, 이런 생각 드세요? 그것도 좋은 것이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 왜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산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제자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라 했는데도 전하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복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을 그때에 이 복음은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가야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도중에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몇 명 보냈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시잘데기 없는 퀴즈에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명 보냈죠? 실제 아 이런 퀴즈 잘 안 하시나 보네. 아이들 이런 숫자에 밝아요. 몇 명 갔죠? 세 사람. 19절에 보세요. 몇 명이 왔는가? 한 사람 어디 갔어요? 19절에는 두 사람이 찾는다 그러거든요. 한 사람 어디 갔어요?
둘 중 한 사람이.
두 사람은 아마 그 본래 의무 고넬료가 시킨 임무를 띄고 갔고 한 사람은 보도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갔으면 말을 할 때 경우에 따라 몇 사람 갔냐고 물으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두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기사가 밖에서 보니까 버스에 사람 여러 사람 타고 있는데 몇 사람 탔냐고 물으니까 기사가 오늘 한 사람도 안 탔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낸 사람은 하나도 안 탔다고 말하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돈 안 되는 할머니 가면 되나요? 온 안내는 할머니, 할아버지 며칠 타고, 그 다음에, 그, 옛날 같으면요, 문간에 차장도 서 있고, 이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기사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안 탔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비슷한 위치입니다. 뭐 가끔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여기 앉아 있는데요. 누가 들어오지? 어? 아무도 안 왔네. 그럼 이제 가끔 갑니다. 나는 사람 아이가.
강사 빼고.
당연히 빼놓고. 그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수치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그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참말이 안 돌아가는 것도요. 20절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아니 밖에 이방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갑시다 가는 이야기하고 환상이 내려와서 했던 이야기하고 겹쳐서 생각해보면요. 뭐 우리라도 이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움도 꿈 어려운 꿈도요 해몽 잘하시는 분 들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건 만약에 꿈이라 그렇다면 해몽 거저먹기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사가 해몽까지 다 해주는 셈이죠. 좀 심하다는 생각 들어요. 왜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친절을 베푸나요? 여전히 답은 안 가집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이 따라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만큼 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22절 보십시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 되게 착한 사람이었다 그죠?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어요? 이게 좀 뻔거 아니에요 이거?
군대를 많이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전국에 퍼져가 온 유대인들이 다 참 존경했다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해요? 네? 고넬료의 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에는 약간의 과장은 들었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이런 과장해도 괜찮습니다. 왜? 종이 자기 주인을 정말 존경하는 자기 주인을 남한테 소개시킬 때 아, 좀 과장하기로서니 그죠? 그래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뭐 그게 목사님 어떠냐 그러면요 너무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점에 뻥 튀기게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까? 잘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거짓말을 너무 못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 아닌데 조금 과장하는 거 그런 거 필요합니다. 세상에 제가 마누라 보고요. 당신이 뭐 별로 이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너무 솔직한 겁니다. 근데 그 솔직은 좋은 결과를 절대 초래하지 않는다. 남이 뭐라 가도 내 눈에 이쁘다 하면서 이쁘다 하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저 여유롭지 못한 남자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다는 것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그런 남자들은 이 종한테 좀 배워야 돼요. 자기 주인이라고 뭐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뭐 그랬던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유대 온족속하면 전국 얘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칭송받는 제가 보기엔 조금 뻥은 뻥인데 탓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굉장히 금방 져요. 그 다음 보세요.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종주제 베드로를 보고 너를 청하여
해석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해석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해석을요? 번역을 아니고?
네, 번역을. 네.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데 여러분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종이 정말 반말로 베드로한테 그렇게 했겠느냐?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 그쪽은요, 전부 그냥 영어식으로 유하면 끝입니다. 그 말은 높임 말일 수도 있고, 낮춤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이 종이 보세요. 자기 주인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경건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가가지고 이 막말 했겠어요? 정중하게 대했을 거라는 것을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번역할 때도 이거, 너를 가면 안 돼요. 이 번역상에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당신을 가든지요, 선생님을 청하여,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혁 개정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네요.
당신을
예. 예. 이 개혁의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개혁 개정판이 골격을 그대로 두고 그런 것만 살짝 수정을 했기 때문에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좀 여러분들 그거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해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요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아니라 재워주는 거죠. 정상적이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자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요렇게 한글로 봐서 환상의 의미와, 그 다음에 천사가 함께 가라는 말과, 이거 겸사겸사해서, 막 조금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곧바로. 갈 때 보면 혼자 간 게 아니고 23절이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어 형제라는 게 여기에 또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갖는 사람이 11장에 보면 6명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 본문에는 두어 형제라고 하니까 우리말에 두어는 몇 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두세 명이니까 확실히 숫자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도 번역상에 그 개정판에 뭐라고 돼 있죠? 예. 아, 맞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어떤 형제들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작은 우리가 개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점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것도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스스로도 좀 확인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작은 몇 명 같이 갔는데, 저는 중요한 일은 혼자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증인도 되고 그 다음에 협력자도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중요한 일은 혼자 해결을 하지 않도록 그리하세요. 혹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중요한 일은 아이고 엄마 우리 신랑 나중에 이해하겠지 저질러 놓고 보자 그런 경우는 극구 좀 피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간이 커가지고요 제가 1년에 단 하루, 1년에 딱 하루, 어디가 있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 하루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전화하려고 딱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아유, 자겠다만 하고자. 아침에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출근 준비한다고 막 되게 바쁘겠네. 야, 놔둬버려라. 이러고, 같이 올려가 내 처리가 놀다가 나는데, 그날 오후에 집에 오니까요, 그 밤에 집을 팔아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몇 년간 속에서 맡겨놔도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날 밤에 속에서 주인이 와가 이거 팔 거냐고. 그래서 지금 애기 아빠 없는데, 무조건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생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도장 갖고 오세요. 팔려면 갑시다. 이래가 그날 밤에 그래가 그날 밤에 끝내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디스스 간다고 제가 애를 좀 먹었습니다. 내가 있었으면 그 정돈을 좀 해가면서 했으면 수월했을 건데 그 바람에 그 집에 새 들어있던 사람하고 이 관계 때문에 애를 조금 많이 먹긴 먹었는데 지금도 웃으면서 갑니다. 세상 참 1년에 단 하루 연락 없이 갔더만은 안 그래도 본인은 전화가 혹시 올 텐데 하고 기다렸다는데 저는 막 자고 있겠거니 하고 전화 안 해버리고 그리 꼬이더라고요. 그래가 디스스 간다고 웬통 애를 좀 먹긴 먹었는데 문제는 집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예, 집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게 문제가 뭐 되고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근데 정말 급한 일도 만약에 급하다 해도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신랑한테 싸울 일이 있으면요 좋은 의도에서 이거 이때 아니면 팔 수 없다 팔긴 팔자 그러고 팔려고 돼 있던 거였지만은 그저 나중에 신랑한테 싸울 일 때문에 뭐라고 하지 합니까? 간단히 크게 지파로부터가 안 그러겠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일이 잘 되는 때는 문제가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면 불거지면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소한으로 단독으로 뭘 처리하는 것보다가 여럿이 함께 어울려서 중한 일일수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마 되도록도요 그런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갔고 그 다음 11장 가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수습해 가는데 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좀 도움이 됐더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 고넬료가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 맞아요. 24절 한번 보세요. 자, 또 뭐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합니까?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보기에는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실 때 혼자 안 오시고 몇 분 더 데리고 와가 이 자리 비좁게 하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얼마나 고마운 분이겠어요. 공부하자 하는데 혼자 딸랑딸랑 오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안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혼자 안 오고 우 달고 오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 칭찬받은 얼마나 칭찬 많이 받아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발 앞에 엎드려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했죠. 처음에 제가 고넬료가 권력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사람일 거냐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잘나도 이거 식민지 백성 아니에요. 고넬료는요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되나 함부로 퍼져가지고 그 절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요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엎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참 엄청난 일입니다. 고넬료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리면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고넬료가 거꾸로 베드로를 어떻게 취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처럼 취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권력 가지고 힘 있고 재산 많고 잘났는데요. 교회 안에서 지질이 못난 인간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생겨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고 하면 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일 하기 위해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재력도 좀 갖추고요 미모도 갖추고 힘도 갖추고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아니 뭐 하려고? 진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좋은 욕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맨날 얻어먹고 이러고 있어가지고서야 언제 좀 하겠어요. 그런 어떤 선한 욕심은 조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아까 봤던 그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고넬료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사람이기에 후일에 로마교회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별로 뭐 영양가는 없는데 성경 읽는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곳하고 베드로가 있던 요파하고 이 거리가 얼마쯤 됐을까라는 걸 본문을 보고 추정을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시는 분에게는 아무것도 될 거 없지만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게 추정을 해보는 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요파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예? 네.
왕복이죠.
아, 물론 왕복에. 30절 거기 보면 고넬료가 가로대 나흘 전 이맘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4일 걸린 겁니다. 3박 4일 걸린 겁니다. 1박은 어디서 하고요? 베드로가 있던 그 집에서 1박 했죠? 그러면 첫날 1박은요? 첫날 1박은 어딘진 모르지만 가이사라에서 요파로 가다가 1박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1박, 마지막 1박은요? 베드로와 그 일행이 요파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도중에 1박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최소한대로 가이사랴와 요파의 거리는요? 1박은 해야 하는 1박 2일 코스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7절에 그 고넬료가 그 하인들을 보내던 때는 자기 기도 시간 때입니다. 자기 기도 시간이니까 거기 3절에 보면 제9시라고 나오거든요. 9시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기다 6시간을 보태보면요. 정오. 아, 정오가 아니네. 15시니까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쯤에 출발해가지고 보냈더니 도착했던 시간은 9절 보세요.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제6시니까 요게 정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경 출발해가지고 그 이튿날 정오쯤에 도착할 수 있는 요 시간이거든요. 요거는 하루가, 만 하루가 안 걸리는 거리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출발하기를 그 아침에 출발했다고 봐야 됩니다. 23절이겠네요. 베드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아까 30절에 이맘때 했으니까 또 오후 한 3시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3시경에 도착한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 차가 날까요? 고넬료가 보이는 이 하인들은 아마 빠릿빠릿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빨리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쌩하고 가면 하루가 좀 덜 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일행도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못 가고 좀 여유롭게 가면 하루가 조금 더 걸리는, 아침에 출발하면 하루하고 한 반나절 정도 더 가는 거리더라. 그러면 대강 얼마겠어요? 대강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시간.
여러분, 하루 종일 그러면 얼마쯤 갈 것 같아요? 망고 뭐 걸어봤어요. 제가 아는 분은 옛날에 상주에서 시집을 와가지고요. 저게 뭐, 뭡니까? 사까마니를 가만히 있거든까지는 안 될 테고 말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포항까지 걸어왔대요. 예, 포항까지 걸어와가지고 쌀 내려놓고요. 다음에 소금을 짊어지고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상상이 안 돼요? 한 50년 전만 하면, 50년 전이면 그리 했습니다. 아, 당연하죠.
더 멀었어요.
예, 옛날엔 그렇게 다녔어요. 안 되죠. 택도 없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 포항하고 경주하고 거리가 대강 얼마인지 아세요? 포항 경주, 경주 영천, 영천 대구, 대구 다음엔 어디에요? 외관? 외관, 외관 다음에 거리가 대충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 말로 하면 80리마다 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다 80리예요. 80리마다 옛날에 거기다 역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한 30km 정도 볼까요? 그게 걸어서 가기에 딱 알맞은 거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뭐 노라지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들 거리가 대충 간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뭐 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잡으면 하루 좀 더 걸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더 걸린다면 대충 잡으면 한 40몇 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은진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계산 열심히 돼 말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펴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50킬로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도착하고 출발하고 뭐 이러면서 갖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부수입이라고 그럴까요? 해볼 필요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성경 읽히면서 이런 그 생각하는 훈련이나 아니면 본문을 관찰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해볼 필요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재미로 그러시고요. 근데 그다음 참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 해야 될 텐데 3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소리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신자들만 있는 교회 목사님 같으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누구 보러 갑니까? 아, 왜 웃어요? 아, 주일날 예배 누구 보러 갑니까? 만나봅시다. 설교 전에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예배 간다는 성도,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는 성도, 이 본인 스스로 복된 분입니다. 정말 복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아씨 또 주일이 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앉아 계시는 분이 이건 뭐 인물이 저렇고 맨날 목소리가 저렇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뵈러 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 앉아 있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런 경우 들어 있잖아요.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님 책임이고 뭐라 하시든 자만 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그분은 복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말씀을 전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 누구의 말이 아니고 누가 들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그건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이죠. 이게 서로가 잘 되면 서로가 잘 되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저 말씀은 안 전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조금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저도 그런 불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고 예배에 출석하고 그렇게 듣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틀림없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한 게요. 멍청한 사람이 보기가 똑똑해가지고 이거 다 세게 듣는 사람이 보기가 한때는 목사님이 뭐라 하든 무조건 하고 아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었었겠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은혜 잘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몇 년 동안 입을 못 댔습니다. 집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러잖아요. 아, 요즘 당신하고 나하고 남남같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하니까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더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말이 맞긴 맞는데 내가 차마 말할 수 없다 이랬더니 얘기하래요. 이거 이야기하면 있잖아, 내 혼자 아프면 되는데 당신도 아파야 되는데 그만 마 말하라 하지 마라 했더니 말하래요 그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날 잡아가지고요 내가 왜 힘든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부터 우리 집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말 다 끝나자마자 여보 떠나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봐라, 내 뭐라 카도 내 말 듣지 말라 카더나. 우리 사람은 은혜 잘 받고 댕기는데 세상에 신랑이 그 설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요, 우리 사람 보고 괜히 오래 댕겨서 뭐 알아듣도 뭐하면서. 근데 어떨 때 보면 알아듣지 못하고 안해 나는 게 참 포기던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보 떠나자. 합법적으로 떠나는 방법이요? 신학교 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 한창 힘들고 그럴 때에 혼자 느끼며 그런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예민하게 알아듣지 않냐고, 성경 말씀은 이런데 아 목사님 설교는 이리 가고 있구나 그게 아닌데 이걸 알아들으면 참 힘들어요. 그럴 때 그래 힘 안 들어 하고 그저 아멘하고 그냥 잘 듣는 사람이 부럽더라니까요. 근데 그 때를 지나고 지금 와서는요, 지금 와서는 그래도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하고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내가 더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 들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 여기 엎드렸다 이런 사람 복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 점하고 넘어갑시다. 베드로를 불러놓고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썼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 감동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미단 얘기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보면 여러분 성경이 있다 보면 가끔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요.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대 이러죠. 여러분 이거 시비 걸면요 누군 입 안 열고 말하나. 여러분 성경 조금 본문을 기억하시면 입을 열어 가로대 하는 입을 열어 하는 표현이 어디선가 본 적 있나요? 아 맞아요. 그 표현 많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여러분들이 성경 좀 많이 읽으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이러신 분은 별로 안 읽으신 분입니다. 입을 열어 가로대 하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누가 시비를 걸어봅시다. 아 그럼 입 안 열고 말하나? 이게 무슨 뜻이죠? 중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히브리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입을 열어 가로대 이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신호쯤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 입을 열어 가로대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또 이거 문제되는 표현,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마리아는요 천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근거가 성경에 있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한번 보세요. 어느 글자 때문에 그런 소리를 냈을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계속해요. 일어나를 보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여기 봐 일어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천사 이야기를 누구가 들었네 그죠? 뭐 누구가 들었다고 하는 거지 말만 들었겠냐 무슨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지. 이래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있었다는 것보다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앉았다 일어난 거란 얘기죠?
그냥 다음 행동을 하게 위해서.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쫙 지나치면서 아 일어나란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덕분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요. 누웠다가 일어나, 자다가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이거 다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일어나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할 때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리한 땅으로 가라. 이럴 때 그게 일어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여호수아가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결단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마음의 각오를 나타낼 때에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하나도 모르는 게 택도 없이 앉아가 일어나 하나만 보고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정말 무식하고 무식해서 용감한 아주 표정이 안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말을 할 때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아니 말은 없어도 되는데 여기 왜 들었지? 아니 표현이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에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신약을 읽을 때 입을 열어가는 게 글자가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을 읽어보면 일어나 가는 구절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일어나 중에는 그런 표현을 쓰인 일어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고넬료가 아주 인물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예? 아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고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 독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인물이 시원찮았으면 베드로가 처음 보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 고넬료의 지위나요? 지위는 아주 좋은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이 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인물은 못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못났다는 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못나든 잘나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가 잘났든 못났든 네가 부자든 아니든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예. 여기에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이면 아니다 이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뭐, 이방인 가신 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35절부터 보십시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다음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 놓고 곧 이러죠. 요 곧 하는 게, 곧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곧 그려놓고 설교를 하는데, 37절부터, 43절까지요. 설교를 쭉 합니다. 물론 뭐, 긴 설교이겠지만, 여기에 요약본으로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면 곧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설교와 무슨 관계란 얘기입니까? 같은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37절에서 43절까지 하는 설교를 요약한 핵심이 36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6절은 그 뒤에 나오는 설교와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요지가 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건 35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게 베드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찬찬히 보면서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누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누구에게요?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죠? 이게 38절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 돼 있나 보세요. 38절 뒤편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이렇게 되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꼭 이 시각에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유심히 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압축 한마디로 탁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요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막 줄이면요 한 글자로 뭐가 될까요? 복음. 근데 성경을 줄이면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 잘 안 하던데요. 보통은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이 복음을 전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좀 냉정하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딱 쳐다보면 정말 칭송받고 찬양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냐? 아니 예수님은 우리 편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보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이들은 용돈 주는 엄마를 좋아해요? 돈 벌어오는 아빠를 좋아해요? 예? 돈 주는 엄마가 좋지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는 아빠는요 잘 몰라요. 나이가 좀 들면 아빠 고생하면서 돈 벌어온다는 데 대한 감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게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말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이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에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혹시 좀 보신 분 계시면요. 조직신학을 보시면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해요. 두 번째요? 인간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독론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해요. 조직신학이 이런 순서로 가고 있다는 것은 기억할 만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에게든 시비 걸 마음이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요 세 가지 항목이 핵심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핵심이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어떤 본문을 택했더라도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설교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혹은 성도들이 전한 핵심이 이거였거든요.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그 텔레비전, 라디오에 나오는 뉴스에다가 요즘 책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 오만 책 다 끌어오고, 그 다음에 옛날 철학자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철학자들 얘기 잘 끌어와가,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하면 막, 전 좀, 조금 시들합니다. 근데, 좋은 말 했는 사람도 많고, 뉴스에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곤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핵심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 요지를 보시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너뜁시다. 45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 이 놀란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덜컥 변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욕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잘 벗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저는 여기 나온 이 표현, 할례 받은 신자,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놀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 왜요? 이미 예수 믿은 신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는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있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난,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사고방식에는 여전히 유대인들, 율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참 중요하죠. 만약에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아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세례 안 받고면 죽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급하면 사람은 죽을락 하고 세례는 안 받았고 본인은 세례 받겠다 그러면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요, 대리로 둘 수 있나요? 안 받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어요. 그럼 대리로 주라 그럽니다. 물이 없는데 침뱉으라서도 주래요.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기는 천주교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신부도 없고 물도 없으면요, 옆에서 누구라도 적어도 침발라라서도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세례 안 받고 그냥 막 급하면 그냥 죽어도 되죠? 아니, 급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것 뿐입니다. 진짜는 뭔데요, 그러면? 여기 모델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 47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성령으로 세례받았으니까 그럼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성경 몇 번 읽었냐 믿을래 안 믿을래 11조 할래 안 할래 이런 거 물어가면서 세례 가르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원본이고요. 물 세례는요?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받은 것을 기념하는 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받는 것이 종료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기 위한 절대 조건이나 그런 것으로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고넬료의 이 경건함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건 아니래. 아니면 뭔데요, 그럼? 자, 요새들 뭐, 목사님이 뭐라 해도 뭐, 100점 아니다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아닌 소리를 하거든. 중요한 거는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딱딱 찍어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시비를 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럼 답변 정확히 하세요. 고넬료의 경건함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어디가 잘못됐죠? 아, 고넬료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을 거다. 그럼 고넬료 될 거 아니네요. 그렇게 남의 경건함을 갖다가 성불이 이제 그 무너뜨리는 답을 하면 안 됩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은 살리면서도 이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지적하는 이런 답이 필요합니다. 자, 또다시 자꾸 해보세요. 자꾸 틀린다 해야 나중에 맞는 답 나와요.
고넬료의 경건함도 때문에는 아니고
고넬료의 경건함도 사용입니다. 도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건 뭔데요? 고넬료의 경건함도 라고 말하려면 뭐뭐가 있고 고넬료도 이래 되는 얘기죠. 네, 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경건함도 필요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고넬료의 경건이 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건 누구 뜻인데요?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게 답입니다. 고넬료의 경건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이방으로 복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의 경건함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냐고 말하실 때 하나님은 늘 작은 것이라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집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소리 너무 자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집에 앉아서 빈둥빈둥 놀다가 잠만 퍽퍽 자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내한테 사명 주시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해도 없는 사람.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긴 있습니다. 개꿈. 그럼 계시 받았다고 떠들어봐야 그 전부 개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고 애써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